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오늘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난민 사태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유럽 국가 간 협조가 지나치게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개별 국가의 이익이 너무 자주 우선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난민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4,9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추후 증액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융커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영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영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하면 더 이상 유럽의 단일 시장에 종전과 같은 접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7 회계 연도에 미국의 난민 수용 목표를 11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치보다 1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올해 회계 연도와 비교하면 30%가량 더 많은 규모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어제 상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새로운 난민 수용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난민 수용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난민 문제에 관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납니다. 수치 여사의 이번 미국 방문은 그가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장관에 오른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치 여사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 20년간 미얀마의 옷과 원석, 무기, 불법 마약 판매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2013년 미얀마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했으며 코카콜라와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의 일부 대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휴전이 오늘로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공동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제프리 헤리지언 중부사령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러시아와의 합동작전 통합센터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리지언 사령관은 그 첫 단계로 시리아에서 7일간 적대 행위 중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리지언 사령관은 그러나 합동작전 통합센터가 어디에 위치할지 또 어떤 형태의 합동작전이 이루어질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헤리지언 사령관은 다만 러시아의 부정확한 표적 방식과 비유도식, 자유낙하식 폭탄이 관련자 모두의 분명 우려가 된다며 폭력행위 중단과 협력의 핵심은 시리아 내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은 최근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인명피해가 났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성명에서 지난 7일 데이즈 아즈 자우르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차량이 타격을 입었다며 이 차량은 연합군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한 뒤 표적 지역을 향해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이어 10일에도 라카 지역에 있는 ISIL 목표물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지만 인근에서 민간인 사망이 초래됐을 수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주요 산유국인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의 경제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마틴 코블러 유엔 리비아 지원단장은 어제 안보리에서 리비아의 하루 산유량이 약 20만 배럴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140만 배럴이던 지난 2011년 이전과 크게 대조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2011년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를 몰아내는 이른바 아랍의봄 민주화 봉기가 발생했으며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통은 한 문화를 상징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전통이라고 불리는 건 모두가 이런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닌데요. 일본에서는 매년 이맘때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돌고래 잡이가 시작됩니다. 와카야마현 다이지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전통은요, 이 어선으로 돌고래를 해안가로 몰아넣고 어부들이 칼과 작살로 사냥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매년 1,000마리가 넘는 돌고래가 사냥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도 벌써 20마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 환경단체에서는 전통이 아닌 야만적 악습이라며 당장 돌고래 사육을 그만둬야 한다고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과 문화적 특성을 인정해야 하는 전통인가, 아니면 이 전통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악습이자 폐해인가, 논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7도, 신의주 18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8에서 28도, 함흥 18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6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What a Wonderful World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re like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오늘부터 2주 동안 미국을 방문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얀마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들을 완화하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10년 동안 380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는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봅니다.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늘부터 미국을 방문하는군요.
예, 과거에 버마로 불렸던 동남아시아 국가 미얀마의 민주화운동가 출신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오늘부터 2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당장 오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예정돼 있는데요. CNN 방송과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역사적 또 상징적 같은 수식어를 붙이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이번 방미 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정확하게 4년 전인 2012년 9월에 야당 지도자 자격으로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적이 있는데요.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미국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미얀마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뭐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이라는 직책이 좀 특이하군요.
예, 그런 긴 직책을 갖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반세기 넘도록 군부 독재가 진행되어 온 미얀마에서 15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탄압을 겪으면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해왔던 인물인데요.
네.
이런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지난해 11월에 미얀마 전역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파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크게 이겨서 53년 만에 군부 통치가 막을 내렸고요. 하지만 군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나 국가원수직 위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만든 헌법에는 외국인 직계가족을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헌법 조항은 영국인 남편과 아들을 둔 아웅산 수치 여사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대외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외무장관 직책을 맡았고요. 또 미얀마의 새 정부가 국가자문역이라는 특별 지위를 추가한 겁니다. 틴저 미얀마 대통령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네. 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이번 방미 일정에는 어떤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미국 정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와 오바마 대통령의 회동 일정에 맞춰서 대미얀마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일부 해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국 대응 방식을 비롯한 아시아 정세 현안을 양측이 논의할 예정이고요. 또 미얀마 내의 이슬람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 문제를 비롯한 민족과 종교 갈등 사안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미국이 그간 어떤 문제 때문에 미얀마를 제재해 온 거죠?
예,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군부 독재가 진행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범들이 투옥되는 등 인권 탄압이 일상화됐고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정치범 석방과 자유선거 실시를 비롯한 민주주의 통치체계 확립을 미얀마 정부에 요구하면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미얀마 측에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네, 저 미얀마에서의 오랜 군부 독재로 인한 제재였다는 말씀이었는데요.
네.
자, 이 제재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완화되거나 또 해제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살펴보죠.
예,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국영기업들과 국영 금융기관 전체가 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모든 경로를 차단해왔습니다. 이후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될 때마다 조금씩 제재 완화 조치를 내놓다가 지난해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승리하고 올 초에 미얀마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제재 대상을 크게 줄였는데요. 미얀마 국영기업 7곳과 금융기관 3곳이 이때부터 해외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국영기업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는 완전히 해제되는 걸까요?
예, 미국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방문에 맞춰서 미얀마 국영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을 해외 거래 제한에서 제외하더라도 개인과 사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얀마 정계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아직 상당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민주화 요구에 따른 자유선거 실시에 동의하면서도 헌법과 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서 상하원 의석의 4분의 1과 또 내무부, 국방부, 또 국경경비부처를 비롯한 주요 정부 부처를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난 5월에 미얀마 군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과 민간 기업 6곳을 특별 지정 제재 목록에 새롭게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간인 민주주의 인사 집단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아직 미얀마 정부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군부에 대해서는 압박을 강화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미얀마를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얀마 선거 이후에 새 정부를 구성할 때도 미국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정치 권력을 내놓을 것을 미얀마 군부 측에 요구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미국이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38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 380억 달러는 미국의 해외 군사 지원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오는 2019년부터 이스라엘에 매년 38억 달러씩 총 10년 동안 군사 원조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018년에 만료되는 현행 대 이스라엘 군사 지원 협정에서 집행 중인 연간 31억 달러보다 매년 7억 달러씩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 그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꾸준하게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이자 군사동맹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10년마다 갱신하는 군사지원협정을 계속해서 유지해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군사지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예, 이스라엘 측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지원협정을 통해서 단거리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 MDE의 현대화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원조 금액 가운데 26%를 이스라엘 자체 군사 장비 연구에 투자하도록 협정문에 명시하는 등 상세한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방위를 돕는 이유가 뭘까요?
복잡한 중동 지역 정세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입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미 유대인위원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협정의 목적과 가치를 설명했는데요. 이 연설에서 라이스 보좌관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와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기구 헤즈볼라 등 영내의 극렬단체들의 위협에 맞서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망을 구축해서 지역 안보의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지원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일본에서는 최근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폭 받아들이는 방안이 이 논의 중이라고요?
예. 일본에서 최근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이른바 인구 노령화 문제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중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 신문과 교도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이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본 정부는 이달 말에 노동방식 개혁 실현 회의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포함한 일본 노동당국의 새로운 정책 구상이 다뤄지는데요. 집권 자민당은 지난 5월부터 이 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 연구원을 비롯해서 의사 등 고급 인재들로 한정된 외국인 노동력 수급 허가를 농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새로 받아들이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일본 정부의 어떤 계획에 담겨 있다고요?
예, 일본 노동당국은 출산이나 양육 혹은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 등으로 전통적인 출퇴근 방식의 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 규정된 재택근무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임시직 근무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새로 출범하는 노동방식개혁실현회의는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이런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에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폐렴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발표한 보육공약 내용 살펴보고요. 지난해 미국 가정의 중간소득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 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의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한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폐렴으로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클린턴 후보가 내일부터 다시 선거운동에 복귀한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선거운동에 다시 나설 예정이었는데 이 주의 권고에 따라서 하루 더 쉬기로 한 건데요. 그러는 동안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클린턴 후보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후보가 꼭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되길 바란다면서 가까이에서 본 결과 클린턴 후보는 매우 똑똑하고 지식이 해박하며 강인한 여성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 the middle of crisis, she'll listen to people and she will keep her cool and she treats everybody with respect. And no matter how daunting the odds,
네, 클린턴 후보는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냉정함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칭찬했습니다.
네, 저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의 경쟁자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했는지요?
네,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70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트럼프 후보는 결코 노동자들의 투사가 될 수 없고 또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 최근 트럼프 후보가 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 강력한 지도자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작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이 반대자들을 투옥하며 언론을 통제하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지도자라는 건 이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네, 자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이 비판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네,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역시 어제 이 필라델피아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입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Those in leadership must put themselves in the shoes of the laid-off factory worker.
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리해고된 공장 근로자들이나 가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 또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이 트럼프 후보가 말했는데요. 자녀 양육은 매우 큰 문제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요?
네, 자녀 양육비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또 일하는 여성에게 6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게 골자인데요. 개인의 경우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또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가정의 경우 가구당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 보육비 전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주가 출산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하는 여성에게 6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정부 차원에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일하는 여성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산모뿐만이 아니라 입양모, 위탁 대리모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아버지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자녀 양육과 노인 부양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면제 계좌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 트럼프 후보의 장녀 이반카 트럼프 씨가 선거운동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반카 씨 역시 자녀를 둔 어머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올해 초에 또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이번 보육 공약에 이반카 씨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반카 씨가 어제 이 선거 유세장에서 트럼프 후보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이 트럼프 후보의 보육 공약은 여성과 무소속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노력의 하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앞서 클린턴 후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이 12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안을 내놓았고요. 또 소득의 10% 선까지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현재까지는 클린턴 후보의 계획이 더 많은 혜택을 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공약 역시 이 여성을 위한 복지 혜택 면에서 좋은 첫걸음이란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지난해 미국 가정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미국에서 이 소득이 오르지 않은 그 오랜 침체기 끝에 지난해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화요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2015년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은 $56,500로 한 해 전인 $53,700에 비해서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국은 미국의 인구와 경제자료 조사를 책임지는 연방기관인데요. 이 매년 인구와 빈곤율, 의료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이 수년간 미국의 경기 불황이 닥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그 경제 지표들이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가 좀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 발표되고 있는 건데요. 중간 소득이 올랐다는 것, 이 경제 회복의 증거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서 1920년대 말 대공황 이후 이 최악의 경제 불황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뭐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중간소득이 전해보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불황이 시작되기 전인 2007년에 비하면 여전히 1.6% 낮은 수치라고 하고요. 또 미국 최대의 경기 호황기였던 지난 1990년대 후반에 비해서도 여전히 2.4%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는 해도 이 중간소득이 오르고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번 발표를 보면 빈곤율 역시 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지난해 빈곤층에 속한 미국인의 숫자는 4,310만 명으로 전해보다 35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비율로 따지자면은 전해보다 1.2%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 가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의 숫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9.1%로 전년도보다 1.3%포인트 감소하면서 2,900만 명에 그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몇 년 전부터 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가 실제로 줄어든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8.6%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지난해 미국 가정의 중간소득과 빈곤율, 또 건강보험 가입 여부 모두 긍정적으로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치는 미국이 오랜 경기 침체를 뒤로하고 회복세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고 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새 지도자를 맡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네, 칼라 헤이든 씨가 오늘 14대 의회 도서관장으로 부임합니다. 잠시 뒤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재로 이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인데요. 헤이든 씨는 지난 2월에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고요. 또 두 달 뒤 4월에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헤이든 관장의 취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200년이 넘는 의회 도서관 역사상 이 최초의 여성 관장이고요. 또 첫 흑인 관장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역사상 최초라는 이 수식어가 많이 붙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그동안 경력을 좀 살펴볼까요?
네. 헤이든 신임 관장은 23년 동안 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이노크 프렛 도서관의 최고 경영자를 지냈는데요. 이 원래 도서관 사서 출신입니다. 실제로 이 사서 출신이 의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한 게 이 상당히 오랜만의 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30년 가까이 의회 도서관을 이끌었던 전임 제임스 빌링턴 관장은 학자 출신으로 러시아 전문가였고요. 그전 데니얼 부얼스틴 관장 역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여 년 만에 이 도서관 사서 출신이 의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해 제임스 빌링턴 관장이 사임하기 전에 논란에 좀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의회 도서관이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데 뒤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신임 관장 앞으로 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서관 사서 출신을 또 새 의회 도서관장으로 지명한 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이 이를 바랐 다는 겁니다. 이전 학자 출신 관장들이 정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건데요. 사실 지난해 의회 도서관은 디지털화 작업에서 크게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도서관 내 각 부서와 또 정보 기술 분야 부서 사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고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빌링턴 관장의 관리 능력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이 헤이든 관장이 취임하게 된 건데요. 이 무엇보다도 도서관 디지털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미 의회 도서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1800년에 설립됐는데요. 의회 도서관은 미국의 문화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과 사진, 음성 기록물 등 의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총 1억 6천만 점에 달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 스미스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날 위해 그 사람과 헤어져달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Leave Your Lover 함께 감상해보시죠.
I don't have much to give, but I don't care for gold. What use is money when you need someone to hold? Don't have direction, I'm just rolling down this road, waiting for you to bring me in from out the cold. You'll never know the endless night, the rhyming of the rain, or how it feels to fall behind, and what you call his name. Pick up and leave everything, don't you see what I can bring? Can't keep this beating heart at bay. Set my bedmates out of free, leave your lover, leave him for me, leave your lover, leave him for me. Our dreams to growing old. Oh, I'm in love with you, and you will never know. But if I can't have you, I walk this life alone. Spur you the rising storm and let the rivers flow. You'll never know the endless night, the rhyming of the rain, or how it feels to fall behind, and what you call his name. Pick up and leave everything, don't you see what I can bring? Can keep this beating heart at bay. Set my midnights are free, I will give you all of me, just leave.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일요일 스페인 동북부의 카탈루냐 주민 수십만 명이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카탈루냐는 오래전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길 염원해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북동부, 아름다운 광장과 고풍스러운 건물, 역사와 전통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를 만날 수 있는 카탈루냐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탈루냐는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른바 지구촌 시대에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한 꿈은 이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카탈루냐의 역사.
카탈루냐는 12세기에서 15세기 지중해 무역으로 크게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469년 카스티야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면서 스페인 제국이 세워지고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게 되면서 결국 1714년 카탈루냐는 스페인에 합병됩니다. 1931년 스페인 공화국이 선포된 후 카탈루냐는 자치권을 다시 획득하게 되지만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3년 후 독재자인 프랑코 장군의 군대가 바르셀로나를 점령하면서 카탈루냐는 자치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분리운동을 주도한 카탈루냐 대통령은 프랑코 정권 하에서 처형당하고 카탈루냐 사람들은 프랑코 독재 정권의 억압 속에 자치와 독립의 정신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카탈루냐가 독립을 요구하는 이유.
스페인의 17개 자치주 중에 하나가 된 카탈루냐 주에는 현재 7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4,700만 스페인 인구 가운데 16%를 차지하는데요.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 국토에서 봤을 때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죠. 카탈루냐에선 19세기부터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근대 공업이 발달했고 경제성장이 다른 지역보다 빨랐습니다. 카탈루냐는 현재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죠. 카탈루냐는 또 스페인어를 쓰지 않고 카탈란이란 언어를 쓰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화와 역사, 언어가 다르고 특히 중앙정부와의 재정 문제로 부딪히면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결정적인 계기.
오랜 세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카탈루냐가 분리 독립을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된 건 바로 전 세계 불어닥친 경제위기 때문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스페인 경제 역시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부유한 카탈루냐 지방에서 거둔 세금이 카탈루냐 지역 발전에 전혀 쓰이지 않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죠. 거기다 지난 2014년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하면서 카탈루냐는 더욱 자극을 받게 됩니다.
카탈루냐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카탈루냐주는 1714년 9월 11일에 스페인에 영합됐는데 이날의 패배를 기억하고 분리 독립을 이루자는 뜻에서 최근 몇 년간 이날 이 분리 독립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1일에도 바르셀로나 시내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나와 카탈루냐 깃발을 흔들고 새 국가 설립에 착수하자는 구호를 외쳤지요. 그리고 이런 여세를 모아 스페인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이 카탈루냐 주의회는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실제로 주민투표를 강행했고 투표에 참여한 주민의 80%가 찬성표를 던졌지요. 그러자 스페인 중앙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주권 문제에 대한 투표는 중앙정부만 실시할 수 있다며 카탈루냐주에서 실시한 분리 독립 주민투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카탈루냐 정치인들의 과감한 행보.
스페인의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분리 독립이 위법이란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카탈루냐 지역의 지도자들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스페인 대법원은 카탈루냐 지도자들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리 독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카탈루냐 주의회는 분리 독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을 의결했죠. 그리고 앞으로 18개월 안에 독자적인 헌법과 군, 중앙은행, 사법제도 등 분리 독립의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올해 1월 10일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언론인 출신 카를레스 푸지데몬을 새 주지사로 선출했습니다.
Avui en som moltes, certament, i som moltes més de les que no érem tot just fa 5 anys i que di de tot just fa 20 anys.
푸지데몬 주지사는 의회 연설에서 카탈루냐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십 년간 있었지만 현재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18개월 내 분리 독립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En el pleno de investidura que se está celebrando en el Parlament de Catalunya.
마리아노 라후이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 주의회의 움직임과 관련해 스페인 정부는 통합과 자주권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카탈루냐 독립에 대해 유럽연합, EU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 일부가 분리해 독립하면 EU 조약이 분리 독립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카탈루냐 주민들의 독립 의지는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50만 명의 인구 중 80%가 카탈루냐의 자치를 원하고 또 이 중 50%는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in disguise입니다. 오늘 we're going to find out what blessing in disguise means. 그럼 먼저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I actually have good news for you.
Oh, really? What is it?
You remember how I lost my job a week ago?
Yes, I do.
A job opened up for me yesterday. It pays very well and they want me to start right away.
Wow, congratulations. Losing your job was definitely a blessing in disguise.
It sure was a blessing in disguise.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신나서 I actually have good news for you. 사실 내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Oh really? What is it? 진짜?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네요. 마이크는 You remember how I lost my job a week ago? 나 지난주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자리 잃었던 거 알지? 제이슨이 Yes, I do. 그럼 알지. 라고 하자 마이크가 A job opened up for me yesterday. It pays very well and they want me to start right away. 라고 하더라고요. 제이슨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Wow, congratulations! Losing your job was definitely a blessing in disguise. 그때 직장을 잃었던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네 라고 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blessing in disguise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I actually have good news for you.
Oh, really? What is it?
You remember how I lost my job a week ago?
Yes, I do.
A job opened up for me yesterday. It pays very well and they want me to start right away.
Wow, congratulations. Losing your job was definitely a blessing in disguise.
It sure was a blessing in disguise.
Today's phrase is blessing, B-L-E-S-S-I-N-G, blessing in, I-N, in disguise. D-I-S-G-U-I-S-E. Disguise.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in disguise is something good that isn't recognized at first. Blessing in disguise. 변장한 축복이라. 뭔가 말이 알든 말듯하죠? 하지만 제이슨과 마이크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불행한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인 경우와 또 아주 안 좋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전화위복 혹은 세옹지마 정도가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문을 알아볼까요? Mom's illness was a blessing in disguise. It brought the family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years. 엄마가 편찮으셨던 건 불행한 일이었지만 몇 년 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건 좋은 점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actually have good news for you.
Oh, really? What is it?
You remember how I lost my job a week ago?
Yes, I do.
A job opened up for me yesterday. It pays very well, and they want me to start right away.
Wow, congratulations. Losing your job was definitely a blessing in disguise.
It sure was a blessing in disguise.
So remember that blessing in disguise is something good that isn't recognized at first. 오히려 잘 된 일. Blessing in disguise.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지금껏 당신을 기다렸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티파니가 부른 All This Tim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thing I can't giv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2년 9월 14일 오늘, 헐리우드 유명 여배우이자 모로코의 왕비였던 그레이스 켈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The communique said Princess Grace's condition had deteriorated steadily and by late yesterday afternoon had become irreversible.
이날 켈리는 그녀의 막내딸인 스테파니 공주와 함께 모나코 근교의 별장에서 왕궁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켈리는 운전 중 갑자기 발작 증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통제력을 잃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스테파니 공주는 척추에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192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켈리는 배우가 되기 위해 18살 때 뉴욕으로 가서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1951년 영화 14 Hours 14시간으로 데뷔한 켈리는 후에 아카데미 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켈리는 1954년 잡지 사진 촬영을 위해 모나코에 갔다가 그곳에서 모나코의 왕자인 레니의 3세를 만나게 되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그레이스 켈리는 왕비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나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한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다가 1982년 오늘 모나코의 모나코빌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의 장례식은 몬테칼로에 있는 성 니콜라스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1960년 9월 14일 오늘,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결성됩니다.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열린 바그다드 회의에서 이란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 수출국 대표들이 이 OPEC을 결성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유전이 발견되자 갑자기 많은 양의 원유가 공급됐고 이에 따라 국제 석유 자본은 원유값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란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산유국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결성 당시 이들은 하락한 원유값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후 1973년 제1차 석유 위기를 주도해 석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현재 14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 수출국 기구는 석유이권의 국유화와 자연보호, 각종 석유 산업 진출 등의 목표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